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그리고 슬프고 힘든 일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기쁜 일은 더 기쁜 일이 되고 슬프고 힘든 일은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로와 또한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러한 힘을 얻습니다.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부모를 대하는 게 좀 다르고 그리고 첫째와 막내가 또 부모를 대하는 것이 다르고 또 각기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부모를 대하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도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소하고 정말 그냥 일상에 그냥 늘 있는 일인데도 입술로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아는데 아주 가끔 정말 중대한 일, 어떤 큰 일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정말 큰 그 은혜를 받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방식이 저마다 각기 다르듯이 비록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의 방식은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 깊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믿는가라고 하는 그 중심이, 그 마음 깊이 있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또 배운 거 그렇게 배웠는데 정말 없나 읽어봤지만 몇 번이나 읽어봤지만 정말 없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에스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런데 반대로 성경 곳곳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성경이, 또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매여 무슨 일이든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다 일이 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시는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고,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막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가득합니다. 에스더서와는 좀 표현이 정반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표현이 가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그 사도행전, 그 말씀,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통로가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그는 로마인이고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군사적인 권한이 있고 또 군사적인 권한만 가진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사람 간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고넬료,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고넬료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 깊이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말씀에 경건하다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의 삶은 온통 그가 살았던 그 문화와 모든 가정 환경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것들이에요. 전부 다. 우상, 뭐 신전, 뭐 또 신화, 뭐 이런 이야기들에 둘러싸여서 그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아닌 정말 세상 권세, 사람의 큰 권세 아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때는 거의 신처럼 여겨졌거든요. 그 밑에서 직접 명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한 사람의 큰 권세를 경험하고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러한 모든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상황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고넬료의 신앙은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과 환경은 신앙을 막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더욱이 온 집안과 더불어 곧 가족과 뿐만 아니라 노예와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요, 친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을 위해서 또 친척을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면서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속한 노예와 가족과 자기와 한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고넬료가 과연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고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그들을 사랑했는지 안 봐도 알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에는 그런 분이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한두 분쯤은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 믿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챙기고 보듬고 노예 같은 경우에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도 높여주고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명륜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때와 장소와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랍시다. 그 안에 진실과 진심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진실할 때, 그 중심에 깊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진실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같이 내가 말하고 행할 때 그 믿음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 중에 이런 실수가 있죠. 교육상 자녀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선한 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자체로 그냥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웃을 섬길 때 정말 내가 따로 뭐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 내 삶 자체가 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두 번째는 바로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정말 은밀하게 진심으로 구제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제에 힘씁시다.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에 인천의 한 쪽방촌에 대한 발음이 어렵네요. 네, 뉴스입니다. 거기 보면 인천 동구의 어떤 만석동에 이름도 어렵습니다.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겨울에 막 이렇게 돕고 자선 행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름이 정말로 힘들대요. 이분들 쪽방 옛날 6.25 때 내려와서 쪽방을 그 판잣집에 그 이제 6.25 때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다른 데 옮겨가고 나중에 뭐 근로자들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살았답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독거 노인들. 겨울은 이제 많이 그게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름이 지원이 없대요. 근데 이분 힘든 이유가 냉장고가 없는 집이 그렇게 많답니다. 에어컨도 당연히 없죠. 선풍기도 뭐 온전한 선풍기가 없어서 뭐 고장나간 없고 뭐 슈퍼에 있는 선풍기를 막 가져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여름 납니까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요 밑에 가면 공동으로 그 무더위 쉼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에어컨 틀어줍니다. 그 또 한 가지 옆에 있는 교회에 가면 얼음물을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얼음물을 떠와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얼마나 찬물이 정말 얼마나 마시고 싶겠습니까? 냉장고 없으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에어컨도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쪽방촌에서 그렇게 그 무더위 쉼터에 가서 생활하고 또 에어컨 없어서 냉장고 없어서 교회에서 얼음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분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이 돈을 모아서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그 마을이 다 함께 모여 돈을 모아서 그 할아버지가 그 지원받는 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거기서 만 원씩을 한 달에 모아서 다 같이 마을이 다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돕는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참 구제가 아닐까, 누군가를 돕는 귀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선행위, 뭐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넉넉하게 살고 내가 누릴 걸 누리면서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무언가 그냥 이렇게 주는, 나의 삶에 아무 타격이 없는, 나의 희생이 요구되지 않은 정도의 선, 그러한 정도의 선으로 자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제, 진정한 자선은 그게 아니라 내가 도와줌으로써 나에게 분명히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나에게 그만큼의 어려움이 와야 돼요. 그게 온전한 정말 진정한 구제입니다. 진정한 도움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분들에게 30만 원 받는 이분들에게 만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그것을 내어서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께 갚을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흘러보내지 않을 때는 고인 물과 같이 썩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도덕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은 좋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거 너무 힘든 일 아니니까 현실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도덕과 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되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구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요즘에 은혜스럽지 않아요. 내가 실천할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 내가 언제 가장 크게 느낍니까? 자녀를 키울 때입니다. 손자를 키울 때입니다.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때 느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 가장 크게 느끼냐면 예수님처럼 따라할 때, 예수님처럼 내가 행동하고 예수님 닮아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명륜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이러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에 담이 허물어집니다. 문턱이 낮아집니다. 막혔던 담이 열리고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편하게. 그러나 이 고넬료와 같이 그러한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적어질 때는 교회의 담이 높아지고 담장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왕래를 막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창세기에 홍수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과 일맥상통합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도망가서 처음 했던 일이 성을 쌓았던 겁니다. 자기 지키려고요. 니므롯이라는 사람들이 큰 성읍을 쌓았습니다. 자기 거 지키려고요. 교회가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없을 때에는 담이 높아지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이웃을 생각하기보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의 마음을 닮아서 구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나타나는 세 번째,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3시에 기도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3시입니다. 여기는 9시로 기록되어 있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해서 하시다가 또 지금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시간을 정해서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엄청난 결단과 결심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평생에 지속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오후 3시는 원래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인가요? 점심 시간도 아니고 아침 눈 떴을 때도 아니고 자기 직전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뜰 때와 자기 직전에는 약간의 내 시간의 여유가 있죠. 나 혼자만의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식사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면 한창 뭔가 할 때입니다. 한창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정해서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 기도는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숨쉬는 일이 자연스럽듯이 고넬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 하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믿음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 나중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찬양 안 하죠.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항상 곧입니다. 군인들이 우리 지금 군인들이 저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휴가 중에. 군인들이 행군할 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 때학교새 행군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조금만 주면 정말 살아나고 막 그렇습니다. 담배 피면 안 되지만 담배 피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 대 피면서 쉬는 그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그만큼 행군이 힘들어요. 저는 담배는 피지 않지만 그 피는 사람들 보면서 피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 참 행군이 정말 힘들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나마 위안이 되겠구나. 그러나 몸에는 안 좋은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군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조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우들이 다 왔다. 곧 다 왔어. 저기 가면 다 온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힘이 나요. 그 막 행군하고 있는데 행군을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과를 마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편에서 오면서 아 다 왔어 조금만 힘내 다 왔어 하면은 아 죽어갈 것 같은데 힘이 나요. 정말.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다 안 왔어요. 한참 남았어요. 더 가야 돼. 정말 아 또 힘들어 막 하면서 또 그러면 다 왔어 다 왔어 하고 또 그러면 힘내서 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 행동 끝까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항상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주 멀리 있다. 먼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예수님은 아주 나중에 와. 멀리 있다가 오셔.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내 삶의 소망이 더 멀리 있습니다. 내 소망이 멀리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힘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삶이 지치고 괴로워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너무 슬픔만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는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옴으로써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말로 통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명륜지역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항상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행합시다. 그리고 진실과 사랑으로 은밀히 이웃을 돕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진심 그리고 그 구제와 기도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이 거룩한 소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던 것과 같이 그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믿음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신 말씀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또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이 시간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오늘은 축복을 은혜로 바꿔서 은혜의 통로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손을 쫙 뻗어서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 은혜의 통로로 서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같이 축복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